레위기 9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어제까지는 8장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내용은 9장입니다. 9장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지껏 나왔던 내용은 이러이러하게 해라 하나님이 제도를 정하신 내용이었다면 9장에서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세부적으로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내용,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모세를 통해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읽은 1절부터 4절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1절부터 4절인데 다른 레위기 본문과 마찬가지로 매우 생소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냥 읽다 보면 제사들 목록이 막 나오고 또 예물도 목록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건성건성으로 읽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조금만 정신을 차려서 천천히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쉽게 다 알 수 있고요. 또 이미 앞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하게 제사드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날짜가 나오죠. 여덟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8장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인데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일주일 동안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여덟째 날이니까 지금은 이제 제사장 세운 뒤에 첫 번째 날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대제사장으로 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직분을 맡고 첫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위임을 받고 첫날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을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그대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아론, 제사장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은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가 모세가 선포하는,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의 선포자는 모세고 이 내용을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을 듣는 사람은 아론이에요. 다만 이 2절부터 4절을 잘 보시면 우리말 성경이 약간 애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4절은 다 아론에게 하는 말인데 앞부분에 보시면 2절은 아론 너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 3절과 4절은 아론에게 말을 하되 네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을 해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절이나 4절 뒷부분에 가면 이게 번역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말한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2절부터 4절은 다 아론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아론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2절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두 가지 제사를 준비하러 갑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두 번째로는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아론에게 네가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려야 되니까 그 제사들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 예물들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와라. 제사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은 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 8장에서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해서 세울 때 제일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임식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걸 일주일 동안 다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속죄제 드렸습니다. 속죄제 드려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번제도 드렸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도 내가 갖고 있는 권리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네가 이제 제사장이 됐지 제사장이 됐으니까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걸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론을 그냥 제사장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를 한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앞부분에서 다 드렸던 제사예요. 그래서 아론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야 이거 또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위임받을 때 이미 속죄제 드렸는데 내가 위임받으면서 번제 드렸는데 내가 그 다음에 위임 다 받고 나서 또 드려야 되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네가 이제 위임받은 것은 위임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사 드렸던 건 제사 드린 것이고 이제 직분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너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십일조를 목회자가 해야 되느냐. 목회자는 제사장은 아니기는 하지만 목회자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합니다.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할 때 그럼 예배를 안 드리는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제일 처음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이에요. 3절 4절에 보면 두 번째 전달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전달해야 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전달을 해줘야 되느냐 뭐라고 명령을 해야 되느냐 이르기를 마찬가지로 제사를 위한 제물과 예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첫 번째로 속죄제를 위해서 순념소를 가져오고 두 번째로 번제를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4절 또 세 번째로 화목제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소제입니다.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이게 지금 아론에게 모세가 전달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사를 지금부터 드릴 건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물, 예물들을 가지고 와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제사가 네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다섯 가지 제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섯 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순서대로 놓고 보면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앞에 나왔던 네 개의 제사를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속건제 한 가지만 빠져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아직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기 이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덮고 지나가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사를 안 드리지만 다른 네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는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들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론 자신에게도 너 자신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제물들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또 이 내용을 보면 중요한 점이 이 모세가 자기가 직접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이 말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백성들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잘 드리게끔 도와주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야 제사 드리러 와. 제사 드릴 때 이것도 가지고 와. 저것도 가지고 와.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모든 것들도 알려주고 준비시키는 그 일도 제사장이 직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사드리러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준비해야 될지도 그 사람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오세요. 저것 가지고 오세요. 제사드리러 와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제사장의 직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명령을 한 것이죠. 4절 맨 끝에 보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역시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준 내용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내용 앞에 보면 이것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놨는데 우리말에는 번역에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키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려야 하냐면 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야 하냐면 그 이유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게끔 한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에 빠져있는 생략되어 있는 여기만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론에게 너 제사 드려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도 제사 드려라.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다섯 가지 제사를 명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린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사를 드린 결과는 무엇인가요?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나의 영광을 목격하고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쳐서 생각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려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 제사장 직분이 굉장히 참 고결한, 위대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아서 다 저주받고 죽음에 처해 됐던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는 그게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고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했던 내용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 실제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던 이 내용이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다시 5절부터 7절에서 두 번째 반복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을 한 두세 가지 정도 다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드리는 말씀인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모든 내용들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계속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제사 제도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요?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길 원했던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해. 네가 나에게 나오기를 원해. 그래서 제사제도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정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제사장도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 구장이 딱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조금 손발이 맞는다고 할까요?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할까요?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사제도도 만들어주시고 제사장도 세워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장에 제사장 세우셨죠? 9장이 여덟째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음 날 될 때까지 하루 동안 아마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들에게 제사드리라고 명령하기 전에 혹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제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려나 하나님이 내심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은 은혜 받을 길을 열어주어도 은혜 받으러 나오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도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늘 아이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아이를 학교에 보내놨습니다.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아이가 좀 공부 좀 하라고 책상을 사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교과서도 이제 갖다 놓고 참고서도 사다 주고 과외도 쫙 깎아서 책상에 얹어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죠? 애는 책상에 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책상 위에 간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자. 이 얘기도 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엄마 내가 책상을 보니 책상도 사다 놓으셨네요. 참고서도 갖다 놓으셨네요. 간식까지도 사다 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은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마음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속된 표현일 수 있지만 맞아 죽을까 봐 심판받을까 봐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내가 이날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되게 불균형적이에요. 비대칭적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이스라엘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제사장이 감당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준비하는 것, 백성들에게 제사드려 나오라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제사드릴 때 실제로 제사를 집전하는 것, 그리고 제사가 다 마쳐진 뒤에 제사에서 나왔던 부산물들을 정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자기의 수입을 삼는 것,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모세가 좀 감당해도 될 것 같은데 혹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와 관련된 또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11장쯤 가면 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시거든요. 지금은 제사 드리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잘 드리게끔 돕습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도 만드셨잖아요. 근데 11장에 가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참 묘하게도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를 감독하거나 도울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건 각각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뒤로 넘어가면 불결한 이웃과 접촉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불결한 이웃과 접촉하지 못하게끔 그것을 주의를 주는 그런 직분자가 있는가? 없습니다. 불결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제사장이 처리하거나 돕지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그 부분에서 각각 이전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잘 도울 수 있는 직분자들을 다 세워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나를 잘 돕는 직분자가 있는 것이 참 나에게 귀한 도움이 되고 동시에 밥 먹는 것도 나에게 도와주는 직분자가 있으면 참 도움이 되고 내가 친구를 만나고 사회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를 도와주는 직분자가 있으면 참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세우지 않았어도 스스로 내 삶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혹은 나를 가르치고 인도할 사람들, 지도자들을 내 옆에 두면 그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훨씬 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천천히 본문을 읽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종종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끝에 오늘 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 결과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영광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런 표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럼 이스라엘은 그거를 목격하고 받고 누리고 그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만들어드리거나 얹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뭐 얹어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바라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늘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 이게 아니라 내 영광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약속하셨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7월달도 여름이나 지나갔습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건강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예배드리러 나와라, 기도하러 나와라,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준비했는지 보여주고 내 영광이 너에게 임재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들에게도 주님 앞에 나아가 제사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에 또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주께서 찾아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래야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 말씀 한 장 함께 읽겠습니다.